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문입니다. 아,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늘 새롭게 노력하는 경제자유살롱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지연 기자랑 이제 처음 하는 경제자유살롱 굉장히 핫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 많이 올랐죠. 뭐 1억이 넘은 것 같은데.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1억 400 정도.
1억 400. 네, 예. 뭐 이 영상이 여러분이 다 보실 때 얼마인지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오늘 전문가 모시고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의 박선영 경제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최근에
맞습니다.
최근
네.
몇 주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변화가고 있나 뭐 이렇게 네.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비트코인은 2009년에 처음 출시가 되었는데요. 사실 2017년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이제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때를 첫 번째 사이클 그리고 2017년부터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때 ICO라고 해서 IPO 같은 개념으로 이제 코인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붐이 일어서 2017년부터 이제 2020년 초반까지 이게 두 번째 사이클이 있었고요.
네.
근데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당시 기억하시면 이제 2020년 3월부터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모두 제로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양적 완화를 하다 보니까 2020년부터 2023년까지가 이제 세 번째 사이클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이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사실 2024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자산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금융자산, 다른 금융자산,
네,
주식.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미 고점을 넘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3월 달에 이제 전 고점을 넘어가서 뭐 한국에서는 1억, 뭐 미국에서는 7만 달러를 넘었다. 네.
비트코인은 어떤 자산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뭐 금인가 싶기도 하고
금도 같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아, 맞습니다.
이게
네네.
사실 금은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금이랑 되게 많이 이제 비교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게 뭐 하락폭이나 뭐 상승폭이나 변동성이 너무 크고 또 폭도 크고 뭐 이래서 금이랑 비교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왜냐하면
네네네.
이게 위험자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네네네.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비트코인의 성격과 비트코인의 가격은 두 개를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성격 자체는 뭐 주식처럼 배당을 주지도 않고 채권처럼 이자를 주지도 않고
그쵸.
이제 금처럼 단지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특성은 공유를 합니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을 과거에 보면 저 초록색 그래프가 비트코인 가격이고 이제 빨간색 파란색이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 지수인데요.
같이 가네요?
네. 그리고 오히려 더 크게 하락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의 특성은 초위험 자산을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되려면 이런 가격 하락기에 가격 방어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안 좋을 때 어느 정도
그쵸.
가격을 방어해줘야 그걸 우리가 헷지한다고 하잖아요. 위험을 좀 분산한다.
네.
그런 측면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금을 많이 보유를 하는데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보여주는 가격 흐름 자체는 이제 위험 자산이다. 근데 위험 자산이지만 상관관계가 좀 다르면 이제 분산 투자를 해서 위험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저희 재무 이론의 결론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담는 것은 이런 분산 투자의 일환으로서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방향성은 거의 같은데 이제 등락폭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초록색이 비트코인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2023년 1월까지만 나와 있고
네, 맞습니다.
폭등했잖아요,
네.
지금.
네,
비트코인이.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괴리가 될 것이냐
네.
아니면 주식시장이 따라 올라갈 것이냐
네.
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기술주랑 상관성이 제일 높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자체가 어떤 기술 테크의 한 서브 섹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주의 흐름과 같이 가긴 하지만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보여준 여러 가지 가능성 이거를 시장에서 얼마만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또 따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최대 거래소인 뭐 FTX가 파산을 했다든지
네, 네.
테라루나가 파산했다든지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의 자체적인 뉴스에 따로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의 특징을 분석할 만한 기간이 5년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화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위험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네.
앞으로는 아닐 수도 있다.
만약 정말로 이 다음번 주식시장 하락기에 비트코인이 가격 방어 기능을 보여주면 이제 그때는 아 이제 안전 자산으로 간주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감기가 눈앞에 있다.
아, 네,
이거
맞습니다.
얘기하시는
네네.
분들이 많죠.
4월에 온다. 뭐
네,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공급량을 2,100만 개로 제한을 해서 이제 2140년에 채굴이 완료되는 것을 이제 프로그래밍 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블록체인 하나가 이제 생성이 될 때 이제 비트코인 보상을 주거든요. 이제 2009년에는 이 블록 하나가 만들어질 때 50개의 블록체인을 줬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상 21,000 블록체인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제 이 보상이 절반으로 줄게 설계를 해 놔서 보시면 이제 2012년에 25개, 2016년에 12.5개, 그래서 2020년에 6개 이렇게 줄다 보니까 이제 2024년 4월에 이 보상이 3.125개로 준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는 6.25개를 주는군요.
네.
채굴자가 채굴을 하면은
네.
채굴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채굴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도 있고
보상이 이제, 적어진다.
네, 보상이 적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보상이 적어지면 채굴을 하려는 동인이 유인이 좀 떨어져서
네.
오히려 블록체인 생태계, 비트코인 생태계에 부정적이지는 않나요?
희소성을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의 공급량을 이제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반감기 때마다 폭등을 하고 뭐 이런 게 보이는데.
네네네.
근데 이번 반감기는 이 비트코인 역사상 좀 특이한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1월에 이제 SEC가
아, 네네.
승인을 하면서
네네. ETF,
네, 현물 ETF 네네. 승인을 하면서 이제 이번 반감기에 좀 더 이렇게 뛰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이제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가 과거 이제 6년 동안 뭐 6년이라는
아,
데도 있고
맞습니다.
뭐 10몇 년이라는 데도 있는데 아무튼 그 기간 동안 계속 이제 뭐 이걸 승인을 거절하다 이번에 승낙을 했어요. 그 배경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되게 옛날부터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승인된 거는 이제 2021년 10월에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2022년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선물에 기반한 ETF는 승인을 해줬어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미국은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건 모두 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은 2017년부터 이미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은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라고 하는 규제 감독 당국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가 됐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SEC하고는 전혀 다른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금융 감독 제도가 다른 게요. 네. 우리나라는 금융 감독원이 다 하잖아요.
네.
미국은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SEC,
네,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네. 이렇게 나눠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비트코인 선물은 이 CFTC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기반한 ETF는 괜찮다. 뭐 승인을 해줬어요.
네.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는 뭐 바이낸스라든지 여기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트코인 현물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 요소는 불공정 거래 위험이 되게 높다라는 측면에서 거절했어요. 그레이스케일 펀드라는 이제 비트코인을 3% 정도 보유한 이 펀드에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총 비트코인 현재 나와 있는 거에 3%를 얘네가 가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소송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했더니 이 항소 법원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선물은 해주고 비트코인 현물에 기반한 ETF 거절하는 것은 좀 법적 절차상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파기 환송을 시켰어요.
네.
그게 이제 작년 8월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그 문서를 검토한 끝에 2024년 1월에 이제 올해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비트코인 ETF 상장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선물은 되고 현물은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게 법원의 결정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해주려면 둘 다 해주든지 해주려면 둘 다 하지 말든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미 하나는 해줬고.
네네네.
그러면
네.
그걸 없애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법원의 항소장에 나온 내용을
네.
좀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떤 분을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이라 고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너네가 비트코인 선물과 현물 ETF를 다르게 취급하려면 적절한 설명을 제시해라 라고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되고 저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라.
네.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아마 이제 적절한 설명을 찾지 못해서 마지못해 해주었다고 보는 것이 이제 이번 이제 승인의 여러 가지 뒷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신청 SEC 측에서는 야, 선물 그냥 없앨까 이참에?
아, 네.
네. 이렇게는 생각 안 했군요.
네, 그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선물은 그냥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 다 선물이어서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네.
어떻게 할 수가,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아, 근데 그쪽에서는 우리 말을 들어줄 생각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SEC 위원장이 이제 승인 발표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 정말 이거는 법원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라고 해서 한 거고.
빌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비트코인은 네, 투기성, 뭐 변동성이 아직 높고 사실 뭐 자금 세탁, 뭐 테러 자금 굉장히 안 좋은데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위험은 뭐 너네가 책임져라 뭐 이렇게 발표문에 써 있거든요.
네. 우리 억지로 해줬어.
네, 되게 명백하게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법적인 여러 제도상 이것을 금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현물 ETF는 되고 현물 ETF는 안 되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아,
둘
네.
중에 하나만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없애야겠는데 이거는 승인 취소해야겠는데 하는 게 되게 어려워졌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점점 제도권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기관들이 늘어날수록 그런 결정은 정말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거죠.
SEC에서 현물 ETF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새로운 근거를 찾았어. 이거는 좀 불안해. 안 되겠다. ETF 없애자 해도 저쪽 선물 ETF가 있으면 이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레이스케일 펀드라는 데가 2017년도에 굉장히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뭐 100달러 정도였을 때 비트코인은 3%를 보유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계 가장 큰 펀드거든요.
승자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뭐 변호사 비용을 많이 써서 소송을 진행했던 어떤 근거가 되기도 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은 뭐 그렇게 그레이스케일 같은 펀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소송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아, 소송을 주도해 나갈 큰 손이 없다.
네, 맞습니다.
돈 많은 큰 손이 없다.
네, 정확하십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ETF가 신청이 돼 있는 거예요.
되어 있는데 이제 승인 자체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네. 소송 가서 SEC랑 한판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네, 맞습니다. 그 왜냐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선물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 선물 ETF도 있고 그러면 이더리움 현물 ETF든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주체적인 어떤 사람이 이거를 소송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사실 시간은 얼마든지 지연시킬 수 있는 거죠.
이더리움 현물이 안 되는 이유는 거절되는 이유는 뭐예요?
비트코인 거절했던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거절했을 때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그것을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여러 가지 또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뭐 몇 년이 걸리겠죠. 또 만약 똑같은 프로세스가 반복이 된다면
이 타이밍에 누군가 큰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이더리움을 잔뜩 사들인 다음에 소송을 통해 가지고 상장을 하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타는 이 경로를 그대로 타고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물론 딱 하나 변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이 민주당 공화당 뭐 대통령 특성에 따라 이 가상자산에 대한 뷰가 되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약간 좀 조심하자는
민주당
쪽에서 이제 위원장을 임명하셨는데 만약에 뭐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되고 조금 더 프로 크립토인 분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뭐 결정이 훨씬 더 뭐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공화당 쪽은 좀 그렇군요. 자유롭게 이건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이군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트럼프가 그랬다는 그런 설들이 이제 크립토 미디어를 통해서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뭐 트럼프도 말을 많이 바꾸니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로 공화당이 프로 크립토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게 선물이고 뭐고 ETF 이런 건 없잖아요.
아,
우리나라에.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전 세계 주식도 다 거래하고 ETF는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거니까 곧 거래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막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관련 ETF가 두 개가 있잖아요. 선물 ETF가 있고 현물 ETF가 있고.
네.
근데 일단 국내 뭐 예를 들어 삼성자산운용이 발행을 하는 건 원천적으로 금지가 돼 있고요.
그렇죠.
미국 거를 갖다가 파는 거는 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련돼서는 두 번 보도 자료를 내셨는데요. 이 현물 ETF 중개가 안 되는 것은 기존 정부의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밝혔거든요. 선물 ETF는 되는데 네. 현물 ETF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그 첨부 자료를 설명드리면
네.
이제 2017년에 아까 제가 2017년에 ICO 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그때 정부에서는 이제 국무조정실 주재로 모든 부처가 합동으로 보도 자료를 발표했는데 모든 금융 기관들이 가상 자산에 관한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이제 가상 자산을 취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ETF를 만드는 게 안 되겠죠. 이게 이제 2017년의 긴급 대책이고 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뭐냐라고 보면 ETF가 자본시장법상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예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기초 자산의 기반에서만 발행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기초 자산은 자본시장법 제4조 10항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네.
비트코인이 이 다섯 개 중에 해당하는가가 관건인 거죠.
네. 근데 다섯 개요?
네.
여기 일곱 개가 아니라 위에 있는 다섯 개.
아, 네, 네. 금융 투자 상품, 통화, 일반 상품, 신용 위험 뭐 그 밖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가. 이 다섯 개에 해당이 되면 기초 자산이고 기초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야지만 ETF가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네. 비트코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는
네.
거겠죠.
비트코인 현물은 이 다섯 개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비트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파생 상품이잖아요.
네.
파생 상품은 금융 투자 상품에 속하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거래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미국에 있는 ETF를 거래하는 ETF는 ETF는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볼 여지가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걸 그냥 그대로 갖다 파는 거라서 이제 그 ETF의 기초자산으로서 비트코인 선물은 이 1호에 해당되니까 되는데 비트코인 현물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따져보려면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시면 일단 금융투자 상품으로서의 그러니까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1호는 아니고요.
네.
비트코인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2호도 아니고요.
그렇죠.
주요국의 법화여야 되거든요.
엘살바도르에서 뭐 채택한다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상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외국계 법화나 통화로 간주하기는 좀 네.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제 3호에서의 상품은 유체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상품은 유체물이어야 돼요.
아 실제 존재하는
네,
물체여야
네, 뭐
한다.
뭐 한우 뭐 아니면 한돈 뭐 이런 네. 약간 뭐 금, 은 막 이렇게 만지실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정의가 다른 거죠. 미국은 이 선물 거래소에서 정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상품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 5호가에 보면 객관적인 방법으로 현금 흐름의 산출이 가능하면 기초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기후 위기라든지 뭐 아니면 뭐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은 1, 2, 3, 4호는 아니지만 5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자산으로 간주를 할 수 있거든요.
날씨는 이게 되는데 비트코인은 안 된다 이게.
그래서 5호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을 해서 해당할 수 있다고 보면 이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이 이 5호에 따라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한 적정한 평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인정을 받으면 거래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다른 자산 뭐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정도이지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 공급 외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이것을 어떤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사실 이 업계도 워낙 큰 손들이 많이 계셔서 또 그런 분들을 쓰시면 잘 설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교수님께 네.
아닌 것 같다. 네.
논문도 써주고.
네네, 네. 그럴 수 충분히 가능하죠.
아, 이 학계에 논의가 좀 필요하네요.
아, 맞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코인 거래소들이 따로 있잖아요.
네네네.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 증권 업계에서는 이걸 빨리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정말 정확하신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에 제도권 금융기관은 가상자산을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항상 그때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네. 우리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신탁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신탁이 보관. 그러니까 보관문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수수료 받으면 되니까.
네네. 근데 아직까지 2017년 정부 입장에 대한 변화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래도 하반기쯤엔 이런 논의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이 글로벌 뭐 IB를 꿈꾼다 그래가지고 사이즈도 많이 키우고 뭐 해외 사업도 늘리려고 하고 하는데 이게 엄청 큰 시장이 지금 막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되게 정확하시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저희 이제 막 부동산 PF 사태도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들의 쏠림 현상이 좀 있고 심하거든요. 아, 이게 좀 인기 있다 하면 좀 그런 거에 익스포저가 되게 커지고 네. 또 약간 주요 증권사나 은행사들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타격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가상자산이 지금이야 네 번째 사이클이 시작돼서 막 이렇게 하지만 또 다시 잠깐 크립토 윈터가 왔을 때 우리 금융기관들이 받을 여러 가지 타격을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PF는 담보라도 남아있잖아요. 땅이라도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약간 한국의 입장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가격? 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크립토 윈터가 또 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금융의 사이클의 그냥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이제 물론 그게 어떤 실체에 기반하면 항상 업앤다운을 겪으면서 계속 상승하거든요. 아. 특히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는 미국 경제에 베팅을 하는 거죠.
뭐 미국, 그렇죠.
네, 미국 경제가 잘될 거면 S&P 500 지수는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베팅하니까 뭐 금리 등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떨어지긴 하지만 계속 우상향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체적 기반이 없고 이제 수요와 공급에 그냥 철저히 기반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도 있죠.
크립토 윈터가 와도 계속 우상향한다. 이것도 지금은 알 수 없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크립토 윈터가 와서 그냥 얼어붙어서 끝날 수 있다.
네,
동사할 수 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위험해요. 근데 너무 겁나네요.
지금 끌어오르고 있는데.
아, 근데 이게 네. 저희 같은 사람의 말은 그냥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되는 게 네. 실체가 없는 자산도 타이밍만 잘 맞추면 돈을 버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니까 네. 그렇게 좀 저희는 중장기적인 거고 네. 타이밍 잘 맞추시면 언제든지 네. 돈은 잘 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야 뭐 어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은 자 비트코인을 내 아이에게 이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 뭐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말씀인군요.
그거는 네 왜냐하면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내가 충분히 분산 투자 효과를 누렸다라고 네. 생각하면 계속 유입이 될 거예요. 네. 근데 넣어봤더니 오히려 그 기술주랑 상관관계가 더 크기만 하고 이제 별로 분산 효과가 없더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금액이 줄 거예요.
굳이 비트코인을 편입할 이유가 없는
없죠.
거죠.
네.
어차피 뭐
같이 움직이고 네. 더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러면 사실상 이 가격 상승폭에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게 계속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가야 된다. 기술지가 오르는데 얘는 떨어지고 기술지가 떨어지면 그 상관없는데 얘는 뭐 이렇게 네.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패스를 택하거나요. 네. 아니면 정말 블록체인의 여러 가지 생태계가 막 우리가 맨날 쓰는 그런 기술이 되면 엔비디아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우리의 처음에 이제 주창했던 것처럼 뭐 금융을 이게 대체한다.
네.
중앙 집중형 금융을 대체한다는 쪽으로 발전이 되면 기술이 발전이
맞습니다.
되면은. 그거는 이제 단순히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다 이제
네, 예,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만은 비트코인 많이 올랐고 좀 이더리움도 많이 올랐고 사실 다른 여타는 막 끌어올라서 지금 없어 증발해 버린 것 같은 느낌으로 엄청나게 오른 것들도 있고 막 그러던데 이게 따로 갈 수도 있겠네요. 비트코인은 이건 금처럼 이제 안전자산에 탄탄하게 가는 거 어느 정도 뭐 가격이 지금은 1억을 넘었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렴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크게 변동하지 않고 가는 거야. 이러면 이건 이렇게 분산 효과가 크니까 이게 가치가 유지되고 계속 갈 수 있는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네. 이게 금융을 대체하겠다는 기능성이 더 강조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냥 자산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 이더리움은 안드로이드 같은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기능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더리움을 그냥 백화점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그냥 전문 용어로는 레이어 1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층에 깔려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거든요.
네.
이걸 우리가 뭐 DApp이라고 하는데 네. 각자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금융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것들이 알트코인들이 그런 것들인가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이 아닌 걸 다 알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시가총액이 있는 레이어 1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적인 기능은 있는 애들 빼고는 뭐 알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더리움의 생태계를 좀 도와주는 가상 자산을 레이어 2라고 해요.
도와준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거기 네. 위에서 이제 그 하나를 더 올려서
네, 네, 네. 그래서 저기 이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그 파란색 이더리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라색이 트론 그다음에 빨간색 솔라나 이런 이름들이 쫙 있잖아요.
이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요. 레이어 1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자 안드로이 같은 그런 플랫폼을 지향해서 등장한 가상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시가총액인가요? 이 부피는 아니면은 뭐 시장 점유율?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이제 이더리움이 백화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거기 안에 디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뭐 경제 자유 살롱이라고 해서 살롱이라는 토큰을 발행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 가게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들이 와서 이 살롱이라는 토큰을 가지고 내 가게에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살롱도 하나의 알트인 거죠. 근데 이 경제 자유 살롱은 이더리움 백화점에 입점을 해 있으니까 손님들이 오는 만큼의 어떤 그런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 사용료를 이더리움으로 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위에 DApp이 많을수록 다시 말해서 백화점에 가게가 많이 들어올수록 이더리움 가격이 막 올라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각 그 레이어 1에 많은 DApp들이 들어올수록 가격이 오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제자유 살롱이라는 가게도 우리 가게에 여러 가지 손님이 올수록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아까 레이어 2 물어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다들 이더리움 백화점에만 들어와 있으니까 그럼 안 되겠다. 그럼 나는 이더리움 백화점에서는 서빙만 하고 요리는 바깥에서 만들어야지 하는 게 레이어 2라서
네.
여러 가지 정보 처리를 바깥에서 도와주는 게 레이어 2 가상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알트는 크게 이제 레이어 1, 레이어 2,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토큰, 그러니까 DApp에서 거래된 토큰 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토큰도 뭐 게임, 금융, 뭐 여러 가지 뭐 NFT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표를 보면 이제 세로축은 백화점의 종류, 이제 가로축은 입점 가게들 이렇게 보시면 이 생태계 자체가 이제 점점 많은 입점 가게에 많은 사용자들을 할수록 내 토큰도 잘 되고 백화점도 잘 되고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서로 그러니까 이더리움 백화점과 트론 백화점, 솔라나 백화점이 경쟁을 하고
맞습니다.
있고
맞습니다. 네.
그 안에 있는 들어 있는 브랜드들은 또 나름의 또
경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토큰을 또 발행하니까요. 그죠? 그리고 내 가게가 잘 되면 내 토큰 가격이 또 오르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이 알트들이 대부분이 가게의 토큰이거든요.
네.
이제 가게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너무 불투명한데 이제 가격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한국 투자자분들은 주로 이 가게 토큰을 많이 사시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가게들이 잘 돼야지 백화점이 잘 되는데 백화점은 그거 가게들보다는 안정적이긴 하고
네.
그렇죠. 근데 또 백화점이 잘 그러면 가게들이 잘 돼야 되니까 네, 서로 그렇죠. 그렇던 백화점 우리 가게는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같은 백화점에 들어있는 옆에 있는 다른 가게들이 다 죽쓰고 있으면은 나는 큰 문제는 없는데 같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7년에는 그냥 찍 가게 열었다고만 하면 돈이 막 몇 천억씩 들어오던 시대였고요. 네. 2020년에는 좀 테마가 있어가지고 뭐 디파이라든지 NFT라든지 네, 네. 이런 가게만 열면 또 몇 천억씩 들어왔었고요. 네. 근데 이제는 좀 정말 실제 사용자가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이래야지만 가격이 올라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투자자분들의 특성이 펀더멘털이 어쨌든 가격이 오르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셔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몰랐습니다. 네. 안 들어갔지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백화점에 입점했는지 그게 괜찮아 보여도 그 가게가 국수가 맛있을 것 같아 보여도 어느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지를 잘 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게 몇 번의 사이클을 거치면서 우리가 무슨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에는 많이 관심은 없으실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그냥 가격 상승했다가 원래 우르르 막 투자하는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다.
네, 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가게는 정말 초극초기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극초기 정말 딱 BM만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만 딱 뭐 이런 거 할게요 하고 한 그런 극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성이 큰데 그래서 많이 오르고 많이 내리고 그러기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뭐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작은 코인들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교수님이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여러 가지 생태계 뭐 커뮤니티 활성화도 뭐 이런 거를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요즘 같은 테마에서는 사실 뭐 비트코인 정도야 뭐 하셔도 괜찮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 하셔도 되는데 그 이하는 사실상 같이 묻어가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특별히 자기 소재가 없는데 친구가 오르니까 얘도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만 붐이 꺼지면 아마 가격 하락폭은 훨씬 더 클 거기 때문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월에 또 이제 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네. 이게 조금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월에 시행되는 법 자체는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다 이제 처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지금도 자정 거래가 일어나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래소 안에서
네, 맞습니다. 네네.
내가 계좌 여러 개 두고선 네. 서로 막 팔고 사고 해가지고 네. 값을 올리면은 작은 뭐 비트코인이 어렵겠지만
맞습니다.
작은 코인들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근데 그런 거를 처벌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분들이 보는 건 그냥 가격 그래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가격이 정말 진짜 가격인지 만들어낸 가격인지 판단하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 7월 이후에 투자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변동성은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네. 마지막으로 좀 네. 투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네. 저 보고서가 있는데요. 좀 한 번쯤 읽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한국 투자자들의 어떤 특성을 우리 주식시장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인데요. 주식시장의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행태적 편의가 네 개가 있는데요.
네.
과잉확신, 내가 투자하면 오를 거다. 두 번째, 화분효과. 오르면 파는데 떨어지면 버틴다.
그렇죠.
왜 손실을 회피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올랐을 때 팔면 난 정말 대단해 막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게 자기 수익률 떨어뜨리시거든요.
네.
왜냐면 오르면 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상당히 공감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막 웃음 소리가 막 한숨 소리와 웃음 소리가 막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가 복권형 주식을 선호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이 굉장히 막 1,000원, 막 500원 이런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변동성, 그러니까 대박을 꿈꾸시는 주식을 선호하고
100만 원짜리 주식이 뭐 올라봐요? 얼마 오르겠어요? 이렇게
네,
생각하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그 군집 거래라고 해서 사실 만약 3월 전에 비트코인에 관심을 안 가져셨다면 사실 지금 관심 갖는 건 딱 그냥 분식 거래인 거죠. 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나도 해볼까? 방광기 뭐야? 이번에 공부해볼까? 그럼 이거는 사실 자기 투자의 영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지금 와서 새로 코인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 네네.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분들은 뭐 하나가 좀 테마가 뜨면 네. 이제 그때 들어가셔서 이미 조금
늦게. 네. 네.
그런 이 네 가지 특성 때문에 굉장히 주식 성과가 투자 성과 안 좋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좀 피하려고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뭐 가상자산 투자해서 뭐 부자가 돼서 은퇴했다 이런 분들보다 네. 로또 1등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로또 1등이 뭐 1년에 몇백 명씩 나오는데요. 한 10년간만 해도 몇천 명일 거고. 그러니까 가상자산으로 뭐 재벌이 됐다는 건 약간 네. 어떻게 보면.
아, 로또보다 어렵다?
네. 네.
그러네요. 로또 1등은 한 주에 몇 명씩 나오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못 하셨다고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 전혀 없고 차라리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 아쉬워하시는 것보다 엔비디아가 작년 대비 6배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80% 올랐고 비트코인 60% 올랐어요.
미지근하네.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만약 비트코인 정도의 그런 원하시면 좀 다른 좀 정말 실체가 있는 기술을 좀 공부를 하신다든지 좀 더 관심사를 다양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로또보다 이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확 와닿네요.
아, 네.
예, 로또 뭐 1등 못하더라도 크게 아쉽지 않거든요, 우리.
네.
조심해라 라는 말씀으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경제자유살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심하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